예, 오늘은 역대상 7장의 말씀입니다. 예, 본장에서는 이사갈, 베냐민, 납달리, 므낫세 반지파, 에브라임, 아셀지파 등 6개의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본문에는 세 가지 주목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첫째로, 특이하게도 몇몇 지파의 족보에는 각 지파의 용사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수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 용사의 숫자가 아니라 다윗 시대에 계수하였던 용사의 수인 것이죠. 이는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당시의 상황과 다윗 시대의 인구 조사를 상기시킴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시 귀환한 이 이스라엘의 그 재건의 박차를 가하는 그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북부 지파 가운데 이 단과 스불론 지파가 이 족보에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이두 지파가 이스라엘 최북단에 위치하면서 이방 우상 숭배에 극심하게 물들었었는데 이 역대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이 선민의 계보에서 이들을 제외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이 본서가 다윗 왕조 중심의 남유다 왕국 시대사를 기록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지파들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미 북왕국은 언제 멸망했습니까? BC 722년에 멸망했죠. 이것은 그 이후에 150년이 지난 그 유다의 멸망뿐만 아니라 또 포로로 잡혀가서 70년의 그 포로 생활 이후에 귀환한 거기 때문에 거의 2,300년의 그 시간차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왕국에 그 인원들이 남아있지 않아야 되는데 그 인원들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역대기의 저자와 1차 독자는, 그러니까 역대기가 쓰여졌던 시기와 이것을 처음으로 읽었던 독자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이 책은 이들의 정통성과 위상을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기록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지파들의 족보는 이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는 족보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의 저자가 이들의 족보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과거 북쪽 지파들 가운데 상당수가 이 북이스라엘의 종교 정책을 반대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고 유다 왕국으로 귀환하여서 이제 역대기의 현 시점에 에스라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범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수르로 인해서 포로로 잡혀간 것이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 그 족속 가운데서 이미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반대하여서 남유다로 귀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은 유다 왕국에 속해 있다가 함께 유다 지파와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이제는 바벨론 포로에서 함께 귀환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 이 지위를 회복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역대기 저자는 구속사적인 영적 관점에서 모든 지파들을 이제는 통합하여서 다시 나라를 잘 이루어 가자라는 그 마음으로 이런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이 본문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7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이 8만 7천 명의 용사, 이 장사라는 숫자는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의 시점, 그러니까 포로 이후의 그 용사들의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시대에 계수했던 그 인구조사의 용사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힘이 강한 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강한 족속이었습니다. 본장에 보면 이 이사갈 지파 이후에 베냐민 지파도 이들에게도 큰 용사라는 호칭이 주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사갈 후손들은 장사였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그들이 싸움을 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위해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위기가 닥치면 이들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다 쏟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헌신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사갈 지파는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런 장사라는 호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이사갈 지파를 두고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강한 나귀라고 비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나귀는 어떤 짐승이죠? 주인의 명령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나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는 그런 중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사갈 지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에 열심을 내어 민족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사갈 지파가 개인적으로 이들이 의롭거나 스스로의 능력이 뛰어나기보다는 그들이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열심을 내었고 이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강력한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서울교회 성도들 보면 이 이사갈 지파 같은 그런 충성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가진 자와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시고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을 지닌 자가 큰 용사가 되어서 영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서울교회 성도들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셔서 그 말씀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존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시고 축복을 받으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6절 말씀에서는요,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 베냐민이라는 이름 뜻은요, 물어뜯는 이리라는 그 이름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축복에도 이런 동일한 내용들이 기록되고 있죠. 아침에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선 움킨 것을 나누게 되리라라는 야곱의 예언이 창세기 49장에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내용과 같이 베냐민 지파는 매우 호전적인 성격을 지닌 지파였습니다. 사사 에이웃과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사울과 같은 아주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호전성이 좋게 쓰이면 굉장히 잘 쓰일 수 있는데 또 이것이 부정적으로 쓰이면 엄청난 파급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베냐민 지파가 속했던 기브아 사건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어떻게 합니까? 강제로 취하다가 그 죽이고 성적으로 취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레위인이 시체를 다 쪼개가지고 어디로 보냅니까? 이스라엘 전국으로 보내가지고 베냐민 지파와 11개의 지파가 전쟁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로 기브아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이 베냐민 지파 중에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용사의 수요를 다윗 시대의 기준으로 베냐민 세 아들의 계보에 따라 이것을 다 수요를 더해보면요, 약 6만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대의 계보 때 베냐민 지파의 용사들이 6만 명이었다는 것이죠. 이 수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행했던 인구조사가 있었습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 약 4만 5,600명이었는데요. 몇 명이 더 플러스된 것이죠? 거의 1만 5천 명가량이 더 추가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 6만 명이라는 것은요, 기적 같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4만 5천 명에서 6만 명이 된 것이 아니라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는 도덕적인 타락이 극심하여서 자기 지파에 속하였던 기브아 사람들의 죄를 감싸주다가 11개의 지파와 전쟁해가지고요, 초토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인원이요, 남자들만 600명밖에 남아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600명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 몇 명이 되었다고요? 100배나 부응하는 6만 명의 숫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베냐민 지파가 징계를 받고 몰락의 위기에 처하여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신속하게 회복시켜주시는 은총을 베풀어주셨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결과였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신정왕국의 초대왕 사울이 나온 것도 기적 같은 일이었잖아요. 가장 약한 지파에서 하나님은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을 사울을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사울의 정권의 핵심 멤버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되면서 더 강력한 지파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이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시점에서 볼 때 이런 과거의 역사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왜 이것을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이 역대기의 관점에서 이제 포로기 이후 이제 귀환한 다음에 거의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모두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몰락했다. 우리는 다 실패했다라는 그런 실패감에 젖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베냐민 지파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대기 저자는 믿음으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이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예,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되 속히 회복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징계로 인한 상처를 잊어버릴 정도로 크고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20절부터 에브라임 지파의 계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은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지파였습니다. 남유다와 반대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는 에브라임이었죠.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는요, 다윗과 솔로몬의 왕권에 도전하기도 하였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대상 7장 2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엘르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예, 에브라임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이제 초기죠. 이제 한참 요셉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은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이 첫째와 둘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들이 장성한 다음에 이들이 가나안 땅 가드까지 가서 그들의 가축을 약탈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다가 가드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라고 이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지요. 이렇게 에브라임의 두 아들들이 가드 원주민의 짐승을 빼앗기 위해 내려간 것은요, 어떻게 보면 탐심으로 불러온 비극적인 결과라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는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를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믿음의 명문 가문, 아무리 그 훌륭한 가문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자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식과 법을 따르지 않고 욕심과 탐심과 탐욕에 빠져서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에 찔러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과 탐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 그 규정과 법규를 어기고 세상의 법조차 어기고 약속을 헌시작처럼 저버리고 성도들을 동원하여서 모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흔드는 이러한 정욕적인 태도 역시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탐욕과 욕심으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아 결국 멸망하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30에 주님을 팔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 역시 자신의 위치와 신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욕심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미하신 말씀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앞둔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정욕을 돌아보시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놓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욕적인 인생들을 묵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 안에 혹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룩함과 순결함으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